오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고 또 그 믿음의 대상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그분은 나에게 누구신가, 내가 믿는데 그분은 나에게 누구인가가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대상이 같은 사람, 그런데 또 같지 않은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 때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와 하나님 그리고 불신자와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지죠. 삶의 방향성이 선명해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내 신앙이 뭐지, 이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삶의 방향성이 굉장히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는 하는데 뭘 위해서 열심히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하기는 해. 일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나름 열심을 다하는데 그것이 정말 내 신앙생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나, 이 세상, 이 관계성에 대한 게 불분명해지면 안 되고 그게 아주 선명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8편은 신앙생활을 정말 선명하게 했던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시입니다. 이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 18편 앞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앞에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면서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표제를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신앙생활의 의미의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래요. 여호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다윗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대상은 여호와라는 분이었어요. 그다음에 믿음의 대상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그 표제를 보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은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는 분이야라는 아주 선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원수지간이에요. 이것은 인간적 관계의 원수가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가 원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속한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같지 않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면서 내게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나를 구원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그 다음엔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단기선교 헌신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시편 18편을 이렇게 보면서, 시편 18편을 선교적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보게 됐어요. 단기선교 헌신예배와 시편 18편을 어떻게 선교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보는데 1절부터 3절까지만 봐도, 표제만 봐도 아, 이게 선교지라고 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선교란 무엇인가? 저에게 누가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하지 않는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저는 이게 선교라고 믿어요. 너무 길죠, 근데. 쉽게 예배하지 않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선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접촉점은 많아요. 가난한 지역에 가서는 구제도 해야 될 것이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공부도 가르쳐서 성경을 읽혀야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사역은 많지만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세상이 예배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소개해서 같이 예배하는 게 선교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교의 꽃은 예배예요. 우리가 굉장히 선교 그러면 착각하기 쉬운 게 구제랑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꽃이에요. 그렇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세상이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가서 우리의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선교다. 그게 선교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럼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건 예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인데 선교에 대한 말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돼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 때 다시 올 것이다. 그때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유하라.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찬식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그런 마지막 때 그림을 우리들에게 너무 정확하게 그려주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주님께서 전하라 말씀하셨고 전하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옵션이 아니고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정확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고 선교예요.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 것. 예배 없는 땅이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선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왜요?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지금 시편 18편 이어서 쭉 보면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보면요. 이게 분위기가 다시 시편으로 넘어가세요. 시편 18편으로. 분위기가 이게 전쟁 분위기예요. 4절에서 한번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명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둑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같이 봅니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예, 이 전쟁 분위기죠. 근데 원수가 성도들을 공격을 해요. 근데 성도가 원수들보다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여기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렇게 돼요.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고 저희는 나보다 힘이 센 연고로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보다 세요, 약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겨요, 져요? 어떻게 이겨요? 센데 어떻게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잘 되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선교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열심이 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할 때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지하게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열매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맨날 잊어버려요. 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내가 예배자가 돼요.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뭘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평상시 예배자가 아니에요. 평상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게 없는데 선교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게 다 허황된 얘기, 허망한 얘기예요. 예배 없이 선교 없고요. 기도 없이 선교 없습니다. 이거 없이 뭐 전략이고 회의고 그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냉정하게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이렇게 선교단체들은 회의가 많냐? 선교는 안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해도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준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 의탁함이 있는 거예요. 의탁함. 하나님의 의지함, 바라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난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선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이번에 가시는 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28절에 참 귀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라고 내가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가는 길. 내 가는 길에 등불을 내가 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켜서 내 삶의 길 앞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이 그 믿음의 삶이죠. 그게 예배자의 삶이죠. 그게 선교자의 삶이죠. 그 빛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막 뭐 계획하고 라이트 후레쉬 갖고 막 여기저기 비추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을 환하게 켜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켜서 내 앞에 인도해 주시는데 그 빛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로 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마음을 이렇게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가는.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하나님 받으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내 소원하는 마음에 입술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거절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막 실감이 나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삶의 한날 한날 선교를 위한 발걸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게 내가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맺는 열매죠.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그런 열매들이 정말 이렇게 많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이슬람 지역을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말고 제가 작년 2월에 처음으로 이제 그 유럽 코스텔을 갔다가 거기서 중동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냥 많은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냥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이고 그냥 연세가 저보다 좀 많으신 분이고 그 정도만 이렇게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뭐 중동 사태나 이런 게 하면서 아, 이슬람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엄두가 잘 안 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제가 작년에 이제 아, 휴가를 내가 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길 가서 요르단을 가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그러면서 제가 난민 사역을 좀 보면 좋겠다. 그 난민 사역을 보고 그리고 와서 이 난민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뭘 하는 게 없는데 성경을 나눠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저 베트남에 가서 성경 다시 찍자 그러면서 이제 아, 준비되어 있는 그 아랍 성경 파일을 제가 받고 와서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될지 사실 방법이 잘 몰랐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선교지 갔을 때는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연결 통해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러면서 한 네다섯 분을 만나면서 어떻게 어디로 이게 전달되어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다 끝나고 오면서 불과 1, 2년 사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마다 아주 섬세하게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뭘 계획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 마음조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기특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고 하나씩 하나씩 나갔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아주 실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18편에 있는 28절에 있는 말씀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하는 등불을 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내 앞에 놓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흑암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입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갈 때, 준비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내 인생을 살도록 마음가짐을 늘 이렇게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단 먼저 뭘 하고 그 다음에 그 뒷감당을 하나님한테 맡길 때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늘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헤아려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살면서 확인함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여기 내년에는 이거 뭐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걸 청종하면서 따라가길 소망하는 마음 그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사역은 사역이지만 더 큰 은혜가 뭐냐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 뭐라 그래?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구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고 구하면 그냥 구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열매 맺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 그게 이루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노력했고 원수들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무력도 쓸 수 있고요. 따르는 군사도 많았고 이 사람 전쟁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장수들이 많았거든요. 정말로. 사무엘하 거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장수들이 많아요. 훌륭한 장수들이. 그런데 그 장수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보면 연약한 부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겠다라고 드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고백들을 보면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어떤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던 그의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 아,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이런 믿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늘 갖게 되죠. 다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아니에요. 휴전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예? 여기 보세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37절을 보세요.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38절, 39절까지 볼게요.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아멘. 아주 신나는 말씀이죠. 내 원수가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아,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언제까지 싸운다고요? 저놈들이 망하기 전까지는 내가 발 뻗고 잠을 자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저를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는데 이렇게 적당히 하다, 열심히 하다 어느 순간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꺾이는 분들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뭐 이 정도만 하지 뭐 난 여기까지 요만큼. 그 기준을 자기가 정해요. 내 신앙생활의 열심과 최선의 한계를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 시간은 요만큼, 예배는 요만큼, 헌금은 요만큼, 봉사는 요만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누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병장 이상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는 명령이죠, 명령. 그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그게 군대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얘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전쟁의 이야기를 해요. 다윗도 전쟁의 이야기를 해요. 시편이 보면 원수와 싸우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싸움은 어디까지 한다고요? 이길 때까지 해요.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이 뭐예요? 원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해서 천국 가고 원수와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은 망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까지 쉬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적당한 게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신앙생활 대충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충해요. 아, 시험 받아서 못해. 뭐 해서 못해. 아, 전에 많이 해봤는데 안 해. 옛날에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얘기가 통할 것 같으세요? 저 앞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교회 앞에서는 통해. 뭐 제가 어떻게 하질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집부리면. 못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안 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걸 뭐 때릴 수도 없잖아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진짜 말 안 듣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못한다니까. 병사들이 말을 안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시대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적당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니까요. 오히려 모른다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 나 몰라. 그러면 모르면 용서가 돼. 그런데요, 안다 그러면서 안 하는 것 때문에, 안다 그러는데 똑바로 못 하는 것 때문에, 알긴 아는데 내가 헌신이 안 되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누가 전쟁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그 긴장감들이 사실 없어요. 긴장감들.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 걸 몰라요.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에요. 그렇죠? 전쟁 중이었는데 전쟁 중이라는 걸 몰라요. 전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유람하는 걸로 늘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이게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의 끝이 있다. 곧 승리의 날이 이른다. 그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공격해서 나가는 거예요. 공격해서. 중단 없이 가는. 중단 없이. 제가 이건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선교사님들한테 지금 우리 단체도 그렇고 안식년 다 없애자고 제가 글을 기고를 하려고 그래요. 그 말 자체도 틀려먹었고 제가 보면 전쟁 중에 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지, 그것도 또 다른 전쟁일 수도 있어요. 준비도 하고 다 필요도 해요. 근데 제가 보면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 네, 좀 힘들고 부상도 당하고 그러면 쉬고 교체도 해야 되지만 정규적으로 뭐 쉬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저는 참 많아요. 진짜로 그래요. 이게 시간이 사실 없어요. 시간이. 여유가 있질 않고. 그래서 아, 이런 전쟁 중이다라는 좀 긴박한 마음들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46절 말씀도 보세요. 46절 말씀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계속 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4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로 예배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열방 가운데 이방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야, 이거 정말 정말 멋있죠. 시편 18편을 이게 정말 선교에 대한 말씀. 너무너무 멋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온드라스 단기팀 이번에 가서 정말 가시는 곳마다 준비한 찬양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마음. 그렇죠? 공연자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하시면 돼요. 그 가사 좀 틀려도 돼요. 가사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발음으로 해도 그분들이 알아서 들을 거예요. 우리의 발음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그 가사의 내용들을 다 아시니까 찬양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자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길 소망합니다. 세워졌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든든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곳 한 곳을 방문하는 거죠. 차로 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도 가고 그리고 오면서도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근데 이동 거리가 멀어서 힘들고 고단하시고 그럴 텐데 고단할 땐 좀 쉬시기도 하지만 그런 기도자의 마음, 그 기도의 마음. 하도 길이 멀어서 한참 기도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한 군데 가시려면 한 3시간씩 가야 되니까 비포장도로라서 멀미도 하시고 막 그럴 텐데 그래도 그런 마음, 하나님 함께하는 마음, 그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 평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실 거예요. 선교는 참 복된 게요, 선교의 마음으로 가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세요. 정말로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곳에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그 선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도 참 은혜를 주시고 오는 길에도 은혜를 주시고 온 다음에도 그 은혜가 이렇게 잔잔하게 있고 그래서 평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큰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에요. 그 은혜를 선명하게 갖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여러분 잘 다녀오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마음이. 아, 누가 선교지 가나보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 갈 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선교지를 갔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누가 선교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예? 자식이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맛있는 밥을 먹다가도 자식이 어디 힘든 데 있으면 그 음식 보면 자식 생각나는 게 부모님 마음이죠.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가족 마음이에요. 누군가 힘든 데를 갔어요. 그럼 같이 밥 먹었었던 사람이 없으면 먹는데 불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거 못 먹는 거예요. 불편해서. 그게 동지의식이에요. 그게 가족된 마음이에요. 누가 갔나 보다. 이건 식구 아니에요. 식구 아니야. 식구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러는 분들이라고 제가 믿고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다음 주일날 저녁에 떠나셔서 금요일날 밤에 돌아오시는데 이번 주일날 밤에 떠나셔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